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인 밀라노와 밀라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유럽 올드머니 부자들의 프라이빗한 휴양지로도 유명한 레이크 코모를 다녀왔어요. 정말 넘사벽이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경험한 것들과 여행 팁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는 특별히 인스탁스 즉석 카메라도 함께 했어요. 이번 여행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단연 레이크 코모였어요. 레이크 코모는 밀라노에서 차 혹은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거대한 호수예요. 최대 길이가 46km나 되는 큰 호수이고 이 호수를 따라서 물가에 20개 이상의 작은 소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도시들이 마치 만화에 나올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들이었고 또 물가 따라 있는 부자들의 고급 빌라들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레이크 코모로 여행을 간다는 거는 물가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서 배를 타고 소도시들을 구경하면서 현지 감성을 즐기는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에서 코모 호텔에는 힘을 좀 주고 싶어서 코모에서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만다린 오리엔탈에 묵었습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코모가 일단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빗하기도 했고 19세기 귀족의 저택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인데 건물 하나가 호텔이 아니라 호숫가 앞에 정원들 사이에 7개의 빌라가 하나의 호텔을 이루고 있어서 그 분위기가 어마어마했고 호수에 마치 떠있는 것 같은 수영장도 유명해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좋은 호텔들은 물론 많지만 옛날 부자들의 집을 개조해서 안에는 현대적인 시설인데 건물 자체는 옛날 감성이 나는 호텔들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번에 묵은 호텔도 그랬고 몇 년 전에 파리에서 묵어봤던 리츠 파리도 비슷했어요. 뭐 당연히 비싼 호텔이라서 여름에는 제일 싼 방이 한 2,000유로 정도를 해요. 한국 돈으로 300만원 정도 하죠. 비수기 때는 제일 싼 방이 90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이런 호텔을 예약할 때는 어디 여행 사이트보다는 호텔 사이트 가서 예약하는 게 가격도 제일 싸고 혜택도 제일 많아서 저는 항상 호텔 사이트 가서 예약을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는 수시로 사이트 들어가면서 언제가 싼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서 이번에도 여행 4개월 전부터 호텔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가려는 기간에 하룻밤에 1850유로로 상대적으로 제일 싼 방이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예약을 했고 이렇게 예약하는 게 제일 싸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든 한 번이라도 더 찔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saying something is better than saying nothing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호텔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아 이번에 가족들이랑 처음으로 레이크 코모 가서 너희 호텔에 묵는데 혹시 방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런 이메일 쓸 때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쓴 다음에 챗GPT에다가 이걸 좀 더 정중하게 바꿔줘 라고 하면 챗GPT에서 엄청 고급지고 정중한 영어로 바꿔줘요. 왜 이런 걸 하냐면 내가 호텔을 운영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텔 입장에서는 방이 다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싼 방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싼 방들 예약은 다 찾는데 비싼 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 싼 방 예약한 사람을 업그레이드해서 비싼 방으로 올려주고 싼 방을 더 팔 수 있으면 호텔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요. 그럼 누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냐는 호텔 마음이고 우선 호텔 그 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런데 마침 그 나한테 사연 이메일 보낸 그 사람이 있었잖아 라고 해서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We will do our best 그러면서 조금 형식적이고 차가운 짧은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체크인을 해서 방에 들어가니까 거의 뭐 하루에 1,000만원짜리 엄청 큰 거실에 별도 야외 테라스에 옷장방까지 따로 있는 엄청난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당연히 이메일에 아 마침 내 생일이기도 해 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방 안에 생일 축하한다는 초콜릿과 함께 와인도 두 병이나 넣어주셨어요. 이메일 하나 쓰는 게 뭐 창피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면 챗GPT 도움 받아서 아 우리가 신혼여행이다. 아 우리가 여기를 처음 가본다 같이 이메일 한번 보내면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라도 챙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전략이에요. 레이크 코모에서 다녀본 소도시들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발에 나라고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 색감을 가진 도시도 기억에 많이 남고 벨라지오라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코모에 있는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기자기한 샵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 소도시들은 골목골목의 감성이 정말로 좋았어요. 코모의 여러 소도시들을 탐방할 때 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게 제일 편하다고는 해요. 근데 여기 길들이 너무나 좁고 주차도 좀 애매해서 저는 이 옵션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행가서 운전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모 페리라고 불리는 유람선 같은 배를 타고 소도시들을 구경을 하고 이 페리가 도시마다 서면서 다니고 뭐 멀리 가도 한 10유로 정도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천천히 가고 여러 도시들을 찍고 가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두 배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근데 풍경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리 이 페리 시간표를 보고 계획을 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이탈리아이다 보니까 뭐 10분 정도 페리가 늦는 거는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표는 미리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살 수도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표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시간배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표를 산 다음에 그 시간에 가서 줄을 서서 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내가 표를 사도 내가 원하는 배를 못 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레이크 코모에서 이동하기 제일 멋있고 좋은 방법은 택시 보트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보트를 불러서 다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타서 원하는 장소에서 내릴 수 있고 속도도 페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발리아넬로라는 빌라를 갈 일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이 빌라까지 페리를 타고 가면 너무 복잡해서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보트를 타고 갔어요. 일단 호텔 앞에서 바로 배를 타고 우리가 가려는 빌라 바로 앞에 내릴 수 있어서 이게 좋았고 이 배가 너무나 예쁘고 고급져서 그냥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화 한 장면 나와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이제 유명한 장소를 찍으면서 설명해 주 는 것도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꼬모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배를 빌려서 뭐 어디로 이동하기보다는 기사님이 유명한 장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투어를 해주는 프라이빗 투어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꼬모를 간다면 꼭 한번 하실 거 추천드려요. 근데 문제는 역시 좋은 만큼 비싸요.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유명한 곳들을 찍으면서 이동을 했는데 500유로를 냈습니다. 한 75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프라이빗 투어 2시간을 하면 보통 600유로, 3시간을 하면 900유로가 나와요. 그래서 뭐 100만원 넘는 금액이 훅 깨지는 거긴 한데 엄청난 경험이긴 했어요. 여행을 다니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사진을 찍고 남기는 거예요. 사진은 내 여행의 타임라인 같은 기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여행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준비했어요. 이젠 당연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디폴트지만 이번에 워낙 아날로그한 동네로 놀러 갔기 때문에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인스탁스 와이드 에보라고 즉석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즉석 카메라 기능이 있는 디지털 카메라예요.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고급진 아날로그 감성이 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즉석 카메라의 그 사진 비율이 풍경을 담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이드 에보는 와이드 포맷이라서 뭐 풍경이나 사람들 담기 좋았고 특히 넓은 그 레이크 코모 담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즉석 사진을 뽑는 경험도 재밌는데 마치 예전 카메라에 필름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사진이 인쇄가 돼요.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하는 또 다른 즐거움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이크 코모에서는 한국 분은 한 분도 못 봤고 아시아 사람도 몇 명 못 봤어요. 레이크 코모는 역시 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엄청나게 수다를 떨어요. 잘못 걸리면 뭐 자기 가족, 자기 집, 자기 직업 등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TMI 얘기를 엄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걸 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워낙 성격이 E라서 이런 대화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나는 분들과 이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한 장 드리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진이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그 경험 자체가 재밌고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아 그때 그 코모 여행에서 만난 그 한국에서 온 그 친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저희 택시보트 기사님과도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남겼어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와이드에보 앱을 통해서 즉석 사진으로 인쇄할 수 있는 점도 재밌었어요. 또 촬영 효과가 많아서 사진 찍는 재미가 있었는데 연락처 시트 스타일에 엠보 효과를 넣어서 찍은 사진들이 예쁘더라고요. 휴대폰만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에 별도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가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여행을 조금 더 감성 있게 만들어줘서 좋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고 확인하느라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문제도 이 별도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없어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다시 여행 얘기로 돌아와서 밀라노는 이탈리아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인 만큼 옷이나 가구 가게들이 많았고 저도 이번 여행을 위해서 밀라노 바로 옆에 피아센차 지방에서 나오는 원단으로 만든 이런 수트도 하나 만들어서 입고 갔습니다. 처음 가본 밀라노는 두오모나 엠마누엘레 갤러리아 같이 유명한 곳들 다 멋졌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관광지이긴 했어요. 밀라노에서 제일 좋았던 건 유명한 오페라 극장인 라스칼라 극장의 투어였는데 웹사이트에서 미리 영어 투어를 신청해서 가서 그 투어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밀라노 가신다면 꼭 추천드려요.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피자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마토 소스에 치즈가 올라간 동그란 피자에 익숙하고 그 위에다가 뭐를 올리냐를 가지고 피자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토마토 소스가 아예 없거나 치즈가 아예 없거나 네모난 피자들도 많더라고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뭐 백김치나 물김치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할 것 같아요. 이탈리아 북부에만 있는 롬 안티카라는 피자 체인점이 있는데 밀라노 로컬들이 여기 맛있다고 추천을 해서 가보았는데 한국에서 못 먹는 종류의 피자들 여기 많이 있고 밀라노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토마토 소스 없는 네모난 피자 여기 가서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일 맛있게 먹은 피자는 코모의 비콜리노라는 식당에서 먹은 피자인데 이것도 토마토 소스 없이 네모난 피자였어요. 그냥 로컬에 허름하면서도 엄청나게 감성 있는 식당이었고 마침 저희가 먹고 있는데 제 뒷자리에 그 동네 경찰관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더 이탈리아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현지에서 먹는 파스타는 우리 입맛에는 너무 덜 익은 거 아니야 라는 맛이에요. 이거 알단테라고도 하잖아요. 흑백 요리사에도 몇 번 나왔죠. 이번에 먹은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그냥 단순한 토마토 소스와 먹는 스파게티였어요. 마치 파스타의 본고장에 가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파스타를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밀라노에 있는 지아코모 아렌가리오에서 먹은 게 제일 맛있었는데 이 식당은 두오모 옆에 건물 3층에 있는 식당이라서 여기서 두오모를 보면서 식사하는 거 좋았고 여기서 먹은 브라타 치즈도 맛있었습니다. 밀라노를 대표하는 음식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샤프란을 넣은 노란색 리조또와 밀라네제라고 부르는 송아지 튀김인데 솔직히 전 이거 둘 다 맛이 없었어요. 이탈리아 북부 음식이 이탈리아 다른 지역보다는 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또 이탈리아 갔으니까 젤라또는 매일 먹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은 정보가 젤라또 가게를 찾을 때 젤라또를 이렇게 높게 쌓아놓은 가게로 가지 말고 젤라또에 다 뚜껑을 덮어놓은 가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뚜껑을 덮어놔야지 그 젤라또의 질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꼭 뚜껑이 있는 집에서만 젤라또를 먹었어요. 이번에 먹었던 디저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티라미슈를 만드는 세 가지 재료인 사보이 아르디라는 계란 과자와 마스카르포네 치즈로 만든 크림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 커피 세 가지를 따로 주는 디저트였어요. 마치 티라미슈인데 찍먹으로 먹으라는 재밌는 디저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장소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또 즐거웠던 건 역시 하루에 세네 잔씩은 마셨던 에스프레소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커피, 카페 하면은 그냥 에스프레소예요. 워낙 에스프레소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안에도 에스프레소 바가 있었고 미술관에 있는 카페테리아에도 에스프레소 바가 있었던 점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아메리카노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요. 많은 관광객분들이 밀라노를 가면은 유명한 빵집 카페를 가요. 뭐 저도 다 가봤는데 뭐 엄청 세련되고 예쁘고 사진 찍기 좋고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 카페보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영어도 잘안 통하는 로컬 바에서 먹은 에스프레소 한 잔이 더 맛있었습니다. 이런 바에서 에스프레소를 서서 마시면 한 잔에 1유로 정도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자리에 앉으면 자리세를 추가로 받는 카페들 많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미술관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밀라노 두오모 근처에 암브로시아나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도서관 겸 미술관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주로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이 있고 건물도 예뻐서 사진 찍기도 좋았습니다. 이 암브로시아나의 하이라이트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스케치예요. 라파엘로의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 벽화가 바티칸에 있는데 라파엘로가 이 벽화를 그리기 전에 미리 스케치를 그렸고 그 스케치를 벽화 실제 크기로 그렸어요. 계획을 위한 스케치였지만은 눈과 얼굴 표정까지 디테일을 다 그린 게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벽화 그림이 완성됐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역시 계획과 준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위키피디아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또 밀라노의 유명한 브레라 미술관도 정말 좋았는데 여기는 규모도 크고 르네상스부터 근대까지 이탈리아 회화를 잔뜩 보고 올수 있는 곳입니다. 밀라노의 브레라라는 지역에 있는 미술관인데 두오모 근처는 너무 관광지 분위기였는데 브레라는 딱 밀라노에 돈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분위기가 났고 여기 카페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서 제가 밀라노로 혹시 다시 가게 된다면 브레라에 있는 호텔에 묵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최근 다녀온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후유증이 계속 있네요. 여러분들이 좋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